빌립보서 42번 메시지. 그의 풍성으로 적셔짐으로써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함.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다소 쉽지만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퍽 어렵습니다. 이름은 물론 인격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름은 어떤 사람을 암시합니다. 그 사람을 떠나서 그 이름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암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 안에서 어떤 것을 의미함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기도의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를 승인받기 위해 하나의 인이나 도장 또는 서명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들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배서의 서명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버지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을 때는 결코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이 계시된 기본 진리에 따르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에 의하여 살고 주님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하나였고 아버지에 의하여 살았으며 아버지는 그분 안에서 역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아버지의 표현으로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표현으로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주님보다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의 도장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사실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오셨을 때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인격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으며 그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상은 주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였으며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인격 안에 계셨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성경적인 용법에 따라 어떤 사람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름은 단지 기도를 끝내기 위한 하나의 대서로서 사용되는 서명이나 도장이나 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무엇이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신 그리스도를 갖는 것보다 더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집을 만드심에 대하여 말할 때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광대하고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고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그의 집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집을 만든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 집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헬라어 단어에 충분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께 거처할 곳을 드리기를 즉 그의 집을 만드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 자신께 거처할 곳을 드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참으로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소홀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가르침들은 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경배의 대상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함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개선한다는 것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의 자기 노력의 산물인 선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산물인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행위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천연적인 생명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변화된 생명이 속한 합당한 생활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 즉 초점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공급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심지어 우리의 인격이 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길 갈망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호 내재.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 단지 기도 끝에 하나의 도장이나 서명으로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의 서명이나 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아버지의 인격 안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단지 아들이 왔고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만들리라. 한편으로 여기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드시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아버지도 오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 곁에서 오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상호 내재의 방법으로 서로 안에 거함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음에 대해 말합니다. 아내라는 작은 단어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그것이 상호 내재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 왔으며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하나의 배세의 도장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는 상호 내재의 방법으로 우리 또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주 예수님은 서로 안에 거해야 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또한 그분을 우리 안에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적셔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침투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미함으로 말씀으로 충만되고 적셔지고 침투되며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온 존재, 즉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영은 분발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 감동되는 대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하여 열의가 없고 그들의 말씀을 접촉함은 극히 냉랭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 존재는 더욱더 분발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적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섞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적셔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체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체현인 말씀이 우리의 속 존재와 연합될 때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고 그분 자신을 우리와 섞으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그분 안에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바울이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과 일치합니다. 만일 그분 안에서라는 말이 단지 용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과 실제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적으로 우리를 분발시킬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된 음식에 의해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고 연합되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하나 되시는 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서 바울은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녀들과 아비들과 종들과 주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아비들은 자녀들을 경노케 하지 말며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며 상전들은 그들의 종들을 공정하고 차별이 없이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복종하거나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 즉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직접적인 연속임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만일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가 복종하거나 사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의 이 부분에서 주어진 바울의 모든 명령들에 대한 성취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성취됩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라면 그녀는 자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어떤 남편이 주님과 연합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녀는 그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며 아비는 그의 자녀를 경노케 하는 것을 삼갈 것이며 종은 그의 주인에게 순종할 것이며 주인은 그의 종들을 공평하고 차별이 없이 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내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어떤 남편이 그의 아내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순종해야 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며 또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들은 그들의 종들에게 공평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노래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며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이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 즉 주님과의 연합을 보존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리면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 안에서 충만되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됩니까? 우리는 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적시고 내적 느낌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를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방법으로 충만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의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이렇게 충만될 때 그들의 부모를 공경함은 하나님의 충만과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를 따라 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함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과 연합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 계시를 반대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낮추고 사람을 높이며 금신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으로 진화되는 것을 가르친다고 비난합니다. 이 어떤 눈먼과 무지함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음을 가르칩니다. 그는 심지어 구유에 태어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아니며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가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승천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거룩한 진리들이 오늘날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보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우리로 이것을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아는 데에는 영원히 걸릴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만일 어떤 자매가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그녀의 복종은 놀랍고 신성하며 공자의 윤리를 따른 복종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녀의 복종은 천연적인 생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녀 안으로 역사된 신성한 생명에 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지 읽음으로써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감사함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로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주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읽고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주님과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며 말씀과 연합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체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며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